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저녁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훈련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A 계열로 한국 합참 관계자는 사거리가 200여 킬로미터인 SA-5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최근 함대함과 지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 서북도서 대상 합동 공격 훈련에 이어 미한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5차례 발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미국의 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격 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저격범은 반드시 체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 역시 이번 총격을 매복 공격으로 규정하고 범인이 인종 간 불화를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총격 사건은 앞서 미 법무부가 퍼거슨 경찰의 인종차별적 법 집행 관행을 문제 삼은 보고서의 여파로 퍼거슨시 경찰청장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지역 의료지원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여행 제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악한 지역으로 이동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현지 주민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나 폐결핵, 약물 중독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여행 제한 조치로 의약품 조달이 늦어져 의료시설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경제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치 불안정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시나이반도 홍해의 휴양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됩니다. 이 지역은 이집트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반군의 근거지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충성을 선언한 시나이반도의 무장반군들은 지난 2013년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이래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고위 외교관들과 영국의 석유업체 BP사 등 주요 업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인 보코하람으로부터 충성 맹세를 수용했습니다. ISIL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ISIL의 새 확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앞서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지난주 공개한 영상에서 앞으로 ISIL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일부 이슬람 반군 단체들의 ISIL에 대한 충성 맹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자기장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의 관측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항공우주국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로켓에 실린 4대의 무인 관측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들은 타원형 궤도를 돌며 피라미드 형태로 비행하면서 자기장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자기장 에너지는 이른바 북극광으로 불리며 우주상공에 찬란한 광채를 발산하는 오로라 현상을 일으키고 라디오 전파를 방해하는 태양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12일 SA 계열의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어 독수리 연습은 4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와 단속을 위해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기 하루 전인 어제 SA 계열의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이 12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해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이번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A 계열로 SA-2와 SA-3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SA-5의 사거리는 200여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SA-5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평가됩니다. 국방안보포럼 양국연구위원회 설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북한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느끼는 대한민국 공군 혹은 이제 주한미 공군에 대한 이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5차례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6일엔 사거리 100여 킬로미터인 KN 계열의 함대함 미사일 4발, 이틀 뒤인 8일엔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발사체 5발을 동해로 쏘아 올렸습니다. 같은 달 20일엔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실크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지난 2일 새벽에도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북한의 다양한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한동맹은 연합훈련을 거쳐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은 13일 훈련 강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으며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합참 부의장과 유명 미식축구 선수 일행이 최근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전쟁과 깊은 인연이 있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리그 NFL의 인기 선수인 앤디를 럭이 최근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럭 선수가 다른 유명인들과 함께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이 이끄는 해외 주둔 미군 위문단의 일원으로 지난 8일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앤디를 럭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 미식축구 NFL의 인디애나 콜츠팀 쿼터백을 맡고 있습니다. 쿼터백은 공을 배급하며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럭의 실력이 워낙 출중해 곧 연봉 2천만 달러를 훨씬 넘는 NFL 사상 최대의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럭은 미 국방부 미디어 뉴스팀에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grandfather was in the Marine Corps in the Korean War and helped build the DMZ.
할아버지가 해병대 공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 어릴 때 여러 번 전쟁 얘기를 직접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럭은 특히 할아버지가 비무장지대의 첫 24km를 세우는 데 참여했고 전쟁 포로 교환에도 관여했다며 감회가 무척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럭과 함께 판문점을 찾은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 역시 아버지가 해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대장인 위너필드 부의장은 아버지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었고 그가 탄 보트가 총탄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과 앤드류 럭 선수 일행은 8일간 바레인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 기지들을 방문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행엔 앤드류 럭의 소속팀인 컬츠의 척 파가노 감독과 일부 NFL 동료들, 2015년 미스 아메리카인 키라 카잔체퍼,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우승자 출신 인기 가수들이 함께했습니다. 럭 일행은 8일 오산의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서울을 잠시 거쳐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럭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며 할아버지가 참전한 곳에 서게 돼 매우 설레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럭과 그의 소속팀 콜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러 사회 연결망 서비스엔 판문점과 미군 부대를 방문한 사진들이 올려져 있고 수천 명의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럭 일행을 한국에서 환대한 미 50일 비행단의 브룩 레오나르도 대령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고 희생된 곳에서 여전히 그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인 5,100만 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고 당장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엔 현재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점증하는 국제사회 변화 요구에 일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이 있으며 일부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COI 보고서를 통해 마련된 전기를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에는 인권 침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UN 인권이사회와 11월 UN총회 제3위원회, 12월 UN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의제로 채택하는 데 영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 상황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면서 따라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안보리가 시리아를 ICC에 회부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함으로써 언제든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영국 문화원을 통한 영어 교육 사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간 교류를 계속하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와 단속을 위해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12일 북한에 재입국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칼럼니스트인 스티븐 데니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철권 통치만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의 통제와 조작이 철권 통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니 씨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와 단속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 통제와 조작의 사례로 북한을 탈출했다 재입국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자회견을 하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South Koreans, Americans, and human rights activists operating in the border region are deceptive, dangerous.
북한 당국은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부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미국인,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기만적이고 위험하며 탈북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재입북 탈북자들을 환영하며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데니 씨는 덧붙였습니다. 데니 씨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념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모두에서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가면 최하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과거에는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묘사했지만 지금은 실수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데니 씨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의 국제 담당 편집위원인 크리스토퍼 그린 씨는 북한의 이런 전략이 일반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it is a really rather unfortunately well-designed.
북한 당국이 재입북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정교한 방식으로 잘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린 씨는 실제로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줄이는데 재입북 탈북자 기자회견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공단 규정을 바꿀 게 있다면 남북 당국 간 협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자고 제안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이 한국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새 노동규정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의 조속히 호응에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입주 기업과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국 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돼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며 임금 인상 문제는 당국끼리 만나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이달부터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최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런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의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새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진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 경제 특구들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141달러로 베트남보다는 낮지만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등 몇몇 외국 공단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100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나선 지역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근로자 철수와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군사 훈련을 하면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선 미한연합군사훈련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은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의 본국 송금 문제를 북한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현금 잔고 환전에 북한 공식 환율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새 회계 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오라스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잔고는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북한 원화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금 잔고를 이집트 파운드화로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4억 8,500만 달러에서 9월 말 5억 900만 달러, 그리고 12월 말 5억 4,800만 달러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일 뿐이고 이 액수 그대로 환전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원대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8,000원대의 암시장 환율을 적용한다면 현금 잔고의 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오라스콤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외화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회계감사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보고된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측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현금 잔고 환전에 북한 공식 환율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긍정적인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밝혀 북한 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오라스콤은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현금 잔고를 늘려나갔지만 본국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현금 잔고를 외화로 바꾸지 못하고 북한 원화의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를 비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면서 별도의 특기사항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당금이 회수될 때까지 더 이상 일당 지배 국가인 북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의 북한 내 순 투자 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8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라스콤이 지난 2008년 말부터 받아오던 세금 면제 혜택도 2013년 말에 끝났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지난해 약 4천만 달러의 세금을 북한 당국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라스콤이 수익금의 일부라도 챙긴 뒤에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을 접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휴대전화 사업자가 오라스콤의 북한 내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감사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사실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고려링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가 강화될 경우 금융 조달이나 오라스콤 본사와의 금융 거래, 북한 내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평양 마라톤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마라톤 10개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을 맞으며 여기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국제육상연맹 제27차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지난해 열린 만경대상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 실황을 중계하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은 12일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를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마라톤 10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은둔의 나라로 지목하면서 비밀스러운 독재 정권에 관심이 있다면 평양 마라톤이 제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난해 평양 마라톤에 참석한 외국인의 4분의 1이 미국인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대회에 외국인들의 참가를 허용했으며 올해도 아마추어 외국인 선수들에게 문호를 열었습니다. 올해 대회는 다음 달 12일 열리며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7개 나라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열리는 마라톤도 특이한 마라톤으로 꼽았습니다.
This is one of the toughest and the hardest track run on this earth.
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5일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뒤 정상인 고락셰프에 도달해야 합니다. 눈과 얼음, 아찔한 현수교 위를 달리는 참가자들은 고산병과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과 달리는 마라톤들도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란티드 웨일즈에서는 매년 6월에 말과 사람이 경주를 펼칩니다. 말이 항상 우승을 거뒀지만 2004년에는 경기 개최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이겼습니다. 영국인 마라톤 선수 휴 로비 승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에서는 매년 6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들인 코끼리, 코뿔소, 물소, 표범, 사자와 함께 달리는 마라톤이 열리고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7월에 서부 개척시대를 기념해 당나귀 등의 15kg 상당의 채굴 장비를 싣고 뛰는 경기가 열립니다. 또 매년 9월 프랑스 뽀이약에서는 포도주 시음을 하면서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참가 선수들은 포도주뿐 아니라 굴, 거위간 포아그라, 치즈,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면서 정해진 구간을 6시간 30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에서 백야 기간에 환한 자정에 뛰는 마라톤과 북극 캠프 미국 디즈니랜드, 중국 만리장성에서 열리는 마라톤 등이 특이한 마라톤으로 꼽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프랑스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을 공급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올해 초 북한에서 120만 유로,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영양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앞으로 4년 동안 평안북도와 남포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양어장에서 재배된 농산 부산물과 기타 배설물들로 양식용 연못을 비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북한 어린이들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업으로 이런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함경남도 두 지역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작되는 사업은 평안북도와 남포 지역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고안된 통합 양식 기법을 이용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7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로 내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소속 180여 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7,2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8만 5천 유로, 미화 41만 달러로 양로원 24곳에서 노인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목표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이른바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소박한 노력들이 모인다면 통일 한국, 통일 경제로 가는 의미...
서울 프레스센터 통일한국이라는 과제를 두고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적 정치 지배하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뜻에서 좌승희 영남대 석좌 교수가 이름 붙인 건데요.
광복 70년 아니에요, 금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남북관계가 별로 개선이 안 되고 교착상태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특히 이 토론회는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통일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모델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대동강의 기적은 완전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1960에서 80년대 개발연대처럼 비민주적 정치 체제 하에서 정부 주도하에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인데요.
이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왜 남북 관계가 계속 교착 상태로 남아 있었느냐? 그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 뭐 시장 경제를 도입해라든가 민주주의를 해라 하는 이런 요구가 북한의 지배 계층한테는 손해는 가져오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주민들은 원하지만은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관리하고 있는 현재 그 지배계층의 생각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가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당국이나 이걸 이끌고 갈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느냐? 레버리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강의 기적 시절에 다 아시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정부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성공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북한한테 알리면 전수를 시키면은 북한이 북한 그 지도 계층 입장에서 보면은 아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안 해도 되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관리 체제를 하면서 경제 운영을 한국이 과거 했던 것처럼 잘 하면은 아 우리가 나도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 계층도 살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주민도 살고.
좌 교수는 또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으며 무력 도발이나 핵 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돼 주변국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한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인권 개선도 될 것이고 심지어는 북핵 문제 그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핵이라는 건 자폭수단이거든요. 이게. 자폭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 희망적인 정치 경제 체제, 경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높이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는 이어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의 정치,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유 왕래 등 실질적인 통일의 효과를 누리며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는 중간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에 착수하면 한 세대 뒤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일 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동강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만 선택을 하면 우리가 현금을 갖다 줄 필요 없어요. 돈 안 줘도 그거는 국가 북한 자체 내에서 내부 역량을 키우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미 그 노하우는 다 나와 있거든. 그래 가서 전수를 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 대한민국 경제하고 교류가 또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말하자면 통합이 되는 거죠. 뭐 우리 FTA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를 왕래를 자유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대동강 기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북한 주민은 북한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어. 1인당 소득이 한 만 불쯤 되고는 뭐냐 우리 정치적으로 이제 합치자. 너희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그 욕구가 민주체제를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또 교훈입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권선주 IBK 기업은행 은행장은 북한에서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킬 중소기업이 많아야 한다며 IBK 기업은행은 통일 후 북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일과 관련한 금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경제 발전의 경험과 지식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이것이 실제로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요.
한강과 대동강 같이 한강에서 이뤘던 기적을 대동강에서도 또 한번 재현시켜보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준비해서 저절로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로서 좀 더 많이 분석하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북한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발표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한국의 그 발전을 모델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 북한에 동조하고 반미 성향이 강해 극단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경찰은 13일 피의자 김기종 씨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살인 미수와 외교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과 배후 세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 씨의 북한 동조와 반미 성향이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거 행적과 현장 발언 등을 볼 때 피의자의 반미 성향이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한국을 미국에 예속된 반식민지 사회이고 북한은 자주적 정권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번 범행을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결과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지난 2일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오바마 키리졸브 연습을 검색어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범행 전날엔 형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기자회견이나 거리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키리졸브 연습 중단을 주장해왔지만 예정대로 훈련이 시작된 데 대해 분노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행사장에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범행한 점,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둔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가 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배후와 공범 여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수사본부를 유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씨의 집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의 이전 행적과 통화기록, 은행 계좌 등을 면밀히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김 씨에게서 압수한 증거품 가운데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간첩죄 처벌 전력 김모 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 및 단체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2일 사건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대사관저에서 피습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리퍼트 대사는 김 씨에게서 살해 의도를 느꼈고 김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오늘도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 내에서의 자동차 리콜이 87만 대를 기록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국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총 87만 대를 기록해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산차, 그러니까 한국차가 35개 차종 73만 4천 대였고요. 나머지는 수입차 13만 6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리콜 건수와 대수 모두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돼서 무상으로 수리해주거나 바꿔주는 걸 말하는데요. 리콜이 이렇게 늘어난 건 제작 결함 신고가 매년 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결함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어떤 결함으로 이렇게 회수가 되나요?
네, 지난해 리콜 현황을 제작사별로 보면요. 현대자동차가 26만 대로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 5월 투싼의 에어백 결함으로 12만 대가 회수됐습니다. 또 르노 삼성은 총 리콜 대수가 18만 대였는데요. 특히 SN5의 시동 꺼짐 현상 때문에 16만 대를 회수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됐는데 리콜 대수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이 자동차 생산국가 순위 5위입니다. 2천만 대 넘게 생산한 중국과 1천만 대를 넘긴 미국, 또 900만 대의 일본, 500만 대가 넘은 독일에 이어서요. 400만 대 이상을 생산했는데요. 이렇게 생산 대수가 많다 보니 리콜 수가 함께 증가하는 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안전한 자동차가 나오면 좋겠지만요. 리콜 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안전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동차 회수 건수 늘어난 소식이었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찾는 이슬람권 무슬림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관광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 어떤 정책들인가요?
네, 이름하여 할랄 투어 정책입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에 있는 관광지죠. 이 남이섬이 대표적입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무슬림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생산 가공된 식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 총 308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 다음으로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할랄 투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도축된 고기와 술 등을 먹지 않는 무슬림 관광객을 배려하는 차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남이섬에는 한국 유일의 공식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이슬람 관광객 수에 맞춰서 최근 시설과 그 메뉴를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또 2011년부터 이슬람 기도실인 무술라의 규모도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이 기도실에는 이슬람 성지의 방향을 알아보기 쉽게 방위표가 비치고 됐고요. 기도 공간도 남녀를 구분해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남이섬 측은 매일 200명 이상의 무슬림 관광객이 이 기도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요. 이번 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0.5% 올랐습니다. 이는 2002년 3월 이후 주간 전셋값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전세라는 건 한국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건물의 대차 형태를 말하는데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하면 2년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지금이 바로 그 재건축 이주와 이사철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한창인 강동구는 1.35%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영등포구와 강북구, 강서구, 성동, 강남, 종로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도시인 부천 중동, 안양 평촌과 삼본,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수원 판교 등의 전셋값도 상승했습니다.
이 서울이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워낙 유명한데요. 매매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이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0.13% 올랐고요. 신도시는 0.06%로 지난주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의 전세난이 좀 심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광명이나 하남, 김포, 군포, 파주,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가격 오름폭이 컸습니다.
네,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사냥이 발견됐다는데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종이죠?
네, 사냥은 천연기념물 217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기도 한데요. 이 서울대공원 측이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던 중에 강원도 화천군 해산 일대에서 사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산 일대는 사향노루나 사냥, 노랑 목도리 담비 등 한국의 대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인데요. 사냥노루 10마리, 사냥 20마리 정도만 서식하고 있어서 보호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 이 멸종 위기가 된 겁니까?
네, 이 사냥은 경사가 심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험한 산속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몸이 암벽 색과 비슷하고 이동이 적어서 야생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그 이동성이 적다 보니까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적인 어떤 다양성이 낮아지면서 생존력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라크군이 ISIL이 장악했던 티크리티의 75%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아시아인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했다고요?
네, 영국의 참여로요,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큰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인 미국과 일본은 영국의 이번 결정이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요, 중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새 기구의 설립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존 기구들이 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 선진국 중심이고요. 또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개혁도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이런 가운데 기존 기구에 대응하는 신설기구의 설립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0월 창립 당시에 참여한 나라는 21개국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이제 영국을 포함해서 28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고요. 일부 중동 국가가 있는데 이번에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건데요.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가 영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발전과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들도요,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신뢰를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영국은 최근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가 어느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네, 한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대가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한 이유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과 함께 기존 아시아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인 일본도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까?
네, 백악관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환경 보호나 관리 방식 등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영국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이를 외교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이번 참여로 앞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요, 지난 6일에 모든 나라들의 문호가 열려있다면서 창립 회원국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기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관련 입장을 밝혔군요.
네, 영국의 참여 발표가 있은 후에 김용 총재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김 총재는 올해 말 미국의 이자율 인상이 예상되고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는 새 기구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동등한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백악관의 연구가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네.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고 올해 말에 새 기구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군이 ISIL이 장악한 티크리트에서 대규모 지상공세에 나섰는데 탈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죠?
네. 아직 이라크군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에 참여한 민병대 사령관이 서방 언론에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가 티크리트의 75%를 장악했고 도심에 남은 ISIL 병력도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티크리트의 완전 탈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티크리트 탈환이 앞으로 ISIL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ISIL은 지난해 6월에 이제 이라크 북부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이라크에서 여러 가지 전쟁 범죄도 저지르고 있죠. 특히 이라크는 이제 순위파 지역인 북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는데 순위파 지역은 원래 이제 순위파였던 후세인 정권이 축출된 후에 시아파 정부가 들어선 후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라크의 세력 확대가 용이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ISIL은 현재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북부 모술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ISIL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이 모술을 탈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달에 미군 관계자가 4월이나 5월 이라크군의 대규모 지상병력이 주도하는 모술에 대한 탈환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라크 정부는 이렇게 정보가 공개된 것을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모술과 바그다드 사이에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인 티크리트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티크리트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이 순위파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ISIL이 물러난 티크리트 지역에서 이번에는 이라크 병력이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군요.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라크 병력 특히 민병대들이 이 포로와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 등 이런 이 범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최근에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라크의 이번 지상작전에서는 시아파 민병대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위파 지역인 티크리트에서 ISIL을 지원한 주민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 범죄를 저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이라크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포로를 총살하는 그런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라크 군은 ISIL의 선전전이라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런 우려에 관해서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ISIL을 소탕하려는 이라크 정부 또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모든 종파와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방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